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백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음악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이 아이는 절대 음감이 있어서 음악을 시킨다 하고, 남의 집 아이가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면 저것은 허영이라고 말한다. 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회를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고, 남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내가 승진할 때는 내 능력의 결과로 승진했다고 말하고, 남이 승진할 때는 줄을 잘 서서 승진했다고 말을 한다. 내가 새 집을 마련하면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남이 새 집을 마련하면 주제넘게 허세를 부린다고 말한다. 내가 여행을 할 때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남이 여행을 하면 면세품 쇼핑하러 간다고 말한다.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 깊어요. 예.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관점이 다르고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죠? 똑같은 일이면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한참 올라가시던 우리 주님은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빙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잘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군중들의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돌아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격한 감정으로 주님께 꽉 밀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 더 이상 이 땅에 죄악이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건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도록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오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을 당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이유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쾌락의 노예가 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과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목사님,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죠?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상대방의 그 고통이 내게 전염이 되어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숨을 헐떡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의 질병을 내게 주시고 저 아이의 고통을 내게 주소서. 그 아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괴로움, 상대방의 아픔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 긍휼에는요 이유도 없어요. 그 긍휼에는요 해석도 없습니다. 그 긍휼에는 분별도 없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판단 없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전적인 수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핵심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일치가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뭘 쓰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즉시 반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다 글을 쓰게 하셔요.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주변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죽이라는 말이요? 살리라는 말이요? 빨리 대답하세요.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례한 재촉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묵묵히 글만 쓰고 계십니다.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군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더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도 멈추고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내면의 소리가 끝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죽여라. 그래서 그들은 당장 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습관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 글을 쓰는 동안 잠시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고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평정심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존의 생각 넘어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넘어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판단 너머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잠시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욕망의 영을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쾌락의 영을 따라 물결 치는 대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요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자극이 보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내셔서 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물었을 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잠시 집 앞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도 잘 정리가 되고 또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감정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공원을 자주 돕니다. 그래. 또요? 그랬더니 부부간에게 살다 보면 또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 잠깐 이번에 잠깐 바깥 나갔다 올게.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또 공원을 도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처럼 모든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려 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잠깐 멈추시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나시고 돌고 또 돌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성찰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례한 태도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침묵 속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돌을 치기를 원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는 이 말 속에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라. 여러분, 죄 없는 자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무모한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난 목사님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고 자기의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니 이게 뭡니까?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악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양심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 눈이 뜨이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손에 있는 그 돌이 땅에 떨어집니다. 비난의 돌, 정죄의 돌, 증오의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뒤로 물러나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다가 보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나는 주님 품에 안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사는데 무슨 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규칙이 있었어요. 뭔지 아셔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 규칙이 1번이라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정죄하랴. 다른 사람에게 혹시 허물이 보이거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끝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나의 거울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죄가 보이거든 내한테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자신을 성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끝없이 흘러 그 사람의 영혼은 맑아지고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용서하게 하심으로. 1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감히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않는데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붙잡히는 순간 그런 생각이, 이제 난 죽었다. 오늘은 내 장사날이다.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질질 끌려올 때 그 여인은 부끄러움도 없었을 거고, 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의 육체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인생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감출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그 은혜 기억하고 용서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탈무드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낫 빌리러 갔어요. 아저씨,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뜸하는 얘기야. 야, 이놈 자식, 낫 없어.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예, 나 안 빌려준다. 못 빌려준답니다. 그래, 알았다. 끝났어요. 며칠 후에, 아, 그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아버지, 낫 빌리러 왔는데요. 낫 빌려줘라. 뭐라고요? 아, 지난번에 저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줬는데요. 낫 빌려줘라. 그러면서 하던 아버지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면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빌려준다 하면 이것은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과는 아무 관계없이 거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이것은 긍휼이다. 와, 낫을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느냐 하는 과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기분 나빴던 거, 속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저 사람이 낫이 필요하다니 빌려주는 거,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건이나 이유나 분별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장애물들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다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허우로 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